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매 목사님은 안식년을 하고 계시죠? 매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가셨을 때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몇번 초대할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빈 동원이라는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응급 상황에 911 전화하듯이 우리 빈이라는 저희 친구를 그런 응급 상황에 통화하고 뭐 그러는 사이입니다. 오늘 이 빈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에게 큰 아마 축복이 될것 같고요. 빈 목사님은 윌링던 교회로 지금 이직한다고 합니다. 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의 한 연합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빈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클리프 앳 웨스트사이드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오늘부로 저는 지금 무직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츠포드에 있는 노스뷰 철치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도시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윌링던 교회로 조인하게 될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답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호주 억양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니 왜그 호주에 그런 막 황금빛 모래사장과 화창한 날씨를 두고 여기 왔냐 시드니에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놔두고 왜 여기 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예의 있게 제 아내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죠. 아, 사람들은 제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착각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때때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 로라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그 여기 이곳의 날씨가 아주 나쁠 때, 막몇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끝이 안 보이는 비가 올 때, 그럴 때 후회합니다. 그럴 때 다시 호주로 돌아갈까 생각을 하지만 호주에 있는 아주 위협적인 동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동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죠. 하지만 이한 가지 결정에는 따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옮기는 이민을 하는 것은 엄청 큰 결정이죠. 그렇지만 간단한 결정에도 간단한 결과가 따릅니다. 저는 어리석은 결정을 매일매일 내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식을 할때이 밴쿠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죠. 제가 메뉴판을 볼때 제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항상 눈이 갑니다. 매운 음식 그리고 데일리 유제품에 항상 눈이 갑니다. 락토스하고 제 몸은 그렇게 잘 받지 않고요. 제 몸은 매운 음식 그리고 매운 우유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들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못 자죠. 제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선택에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을 계속 펼쳐놔 주시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요한복음 7장에서 먼저 시작되었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몇 가지를 이제 포인트 아웃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에게는 어린 딸이 2명 있는데요. 제 딸들은 겉으론 천사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악마처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운동장에 있고 뭐 게임 애들끼리 놀을 때 아이들은 항상 싸우죠. 싸우다가 서로를 어떻게 해를 끼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르면 아이들은 서로 모욕을 합니다. 말로 모욕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죠. 아주 쉽고 더 이상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사람 이하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했고 또 그들 자기들 버전의 구약 성경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혈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 자기들의 버전으로 구약 성경을 새로 만들어서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혼혈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며 부르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그리스도인들과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야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는 누군가가 선행을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떤 병원은 이 비유에서 이름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냐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다치고 길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길에 누워 있는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 그 부상자 바로 옆을 지나가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부상당한 사람을 바로 옆을 지나가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어떤 한 사마리아인, 그 혼혈이라고 불리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필요 이상의 것으로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세명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채셨나요? 이 율법 교사는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증오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인종차별적인 언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악마에게 홀렸다고,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불렀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라고 부르신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4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시나요? 모욕당한 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문화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그냥 취소하거나 그 사람을 그냥 언팔로우 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순간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사실 항상 존재해 왔었죠. 단지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디다스와 푸마라는 운동복 회사를 알고 계신다면 아디다스는 두 형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아디다스와 푸마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뭔가 좋은 게 나왔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두 형제를 통해서 두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 형제들은 오늘날까지 서로 싸워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결코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을 캔슬하지도 않으시고 친구 취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언팔로우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모욕당하고 그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모욕을 당하셨을 때이 모든 것들은 이 명예와 수치심 문화, honor and shame culture 안에서 말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명예 수치 문화 속에서 인종적으로 모욕당하고 또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수치를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상대를 파괴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같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더 크게 하시면서 상대 그 적들이 더 작게 느끼도록 하시기를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 나가십니다. 50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들이 식당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봤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치를 주죠. 어떤 좀 표정을 주죠. 눈치, 그런 못마땅한 표정들을 주죠. 그 눈치는 사실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예의 있게 행동할 때 당신의 아이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네요. 라는 말을 듣죠. 그런 칭찬은 아이들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지금 조심해야 할 거야. 나에게 하는 행동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동안 너희들이 상대해야 될, 너희들이 대답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으며 자기 자신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분은 선한 심판장이시다. 여러분, 아이폰 시리즈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을 텐데요. 2008년입니다. 그걸 사려고 매장 앞에 길게 줄 섰던 걸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밤부터 가서 밤새도록 줄을 섰었죠.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과 노력을 썼지만 그 기계는 우리를 금세 실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3GS가 그 다음에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뭐 제대로 마친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실망당할 것 같지 않은 순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나 어떤 스포츠 행사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로저스 어리나나 여기 BC 플레이스에서 하는 뭐 화이캡스 경기라든지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의 저지를 입고 막 구호를 외치고 팀 깃발을 흔듭니다. 막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내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순간들 속에 있으면 일종의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아이폰으로 그 플래시라이트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이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그 밴드, 그 가수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고 있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에서 최고의 흥분 상태에 달하고 있을 때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콘서트랑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뭘 합니까? 그 밴드 가수의 투어 기념 셔츠를 싸면서 사고 입으면서 그 순간을 떠올리려고 하죠. 토론토 랩터스가 NBA에서 우승했을 때 누군가는 챔피언 모자를 사고 쓰고 다니면서 그 순간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드릴수록 그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나 내 말을 지키면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맛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것을 고쳐주지 않으셔, 그냥 일부러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시스 프라울이라는 최근에 하나님께 돌아간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죽음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공격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공격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젠틀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얻기를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왕을 섬기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 그분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부활하신 왕의 말씀을 지키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활하신 왕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2절과 5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지한 2000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군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너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생명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런 주장을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4절과 55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뭐 부모님께 전화를 하거나 어떤 요리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 뭐 아빠, 뭐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레시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전화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료와 모든 요리법만을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원래 의도했던 음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리법에서 한 단계를 빼먹거나 재료 하나를 빠뜨리고 추가한다면 그 요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레시피죠. 새로운 요리법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불순종은 그 어떠한 종류일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완벽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날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 큰 미소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에 집중하고 있을 뿐 예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밴쿠버라는 도시에 완벽하게 위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스티스 앤 머시라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 개척하는 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야는 때로는 흐트러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 보내신 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브라함은 내가 성취한 일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 58절에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장 큰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이 I am statement,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덤불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불타는 덤불 사이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I am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존재해 오셨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하셨을 때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이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곳에서 염려하는 어떤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신성모독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들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염려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신성모독은, 진짜 신성모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죽은 것이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다른 사람에게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구하시지도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분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아마 다르게 살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 책임을 망쳐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I am 스스로 계신 분, 인간과 구별되고 알수 없는 분이지만 그 스스로 계셨던 분의 충만함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숨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거의 20년 정도 했었는데요. 제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죠. 지난 20년 동안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이 패닉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자주 보고 됐습니다. 긴급, urgency, 긴급이란 단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행동하고 당연히 그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충실하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지난 20년 동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긴급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2년, 지난 2, 3년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수 없고 어쩌면 코로나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낀 날씨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스스로 나에게도 상처를 계속해서 줍니다. 어제 밴쿠버로 운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시골 소년 같이 느껴져요. 밴쿠버는 되게 도시 같이 느껴집니다. 밴쿠버를 운전하는 동안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구글 맵을 핸드폰으로 켜고 구글 맵이 이상한 쪽으로 저를 막 알려주곤 했어요. 운전을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된 길,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과 같았습니다. 우회전 한번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턴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컨트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